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은 저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그냥 즐기며 살자는 사람이 생겨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임박하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필요도 없고 가정도 버리고 그저 오직 영적인 일에만 열심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썼는데요. 특히 후서 가운데 1장에서는 그 바른 믿음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런 가운데서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종말이 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남은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면은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스피노자의 기념관이나 그의 책들이나 그가 살았던 머물었던 곳에 그 어디를 봐도 이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르틴 루터의 글에도 이런 표현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1944년 10월 5일 칼 로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쓰면서 이것은 바로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아마 루터가 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보면 그 당시에 히틀러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 바라보면서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4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히 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1장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서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도 아니고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박해는 없잖아요. 핍박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어느 한 농부가 그 당시에 무신론자 지식인 한 사람을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녁에 만찬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 지식인이 이 농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 무슨 기도를 하냐고, 이 식사 기도는 저 18세기에 그런 유물인데, 오랜 유물, 낡은 유물인데 아직도 그걸 지키냐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혼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아 그런데요 우리 집에 당신하고 똑같은 식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그럼 그렇지, 예, 요즘 뭐 이 시대에 무슨 18세기의 그 낡은 유물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좋아하면서 그럼 당신 집에 나갔던 식구가 어떤 사람이냐고, 아마 대학교를 다니는 지성인 대학생이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부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아들이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돼지는 주는 대로 그냥 꾹 먹기만 하잖아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구원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한 달이 되고 열 달이 되고 한 살, 두 살, 그 나이에 따라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덩치는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아이 한 살짜리처럼 엄마, 아빠만 할 줄 알고 똥 오줌도 못 가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이는 태어났으면 지 나이에 맞게 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맨날 그 자리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유, 좀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이겠느냐?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가족이 유익을 받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남편이, 혹은 우리의 아내가, 또 혹은 며느리나 사위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병이 들었어요. 아주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침상에만 누워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아 예수님에게 가면 너 병 일어날 수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한번 가봐. 그렇게 말로만 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침상째로 이 친구들이 들고 예수님에게 가지 않습니까?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대령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 9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만 받겠습니까? 아마 당사자도 믿었을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은, 야 무슨 소리냐, 지금 내 이 꼴을 봐라, 뭐 어떻게 낫겠냐, 가나 마나야 괜히 고생만 해, 갈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안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를 못 받죠. 그러나 아마 본인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게 된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그 유익을 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에게 또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상을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곱으로 내 곱 여기 오시면 후이 되어 후이 되어면 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려라. 충분한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치는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그 교인들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 교회를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말로만이 아니고 서로 수고하고 이렇게 힘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아, 더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늘 기도했어요. 그 기도대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졌는데 서로 사랑했다. 우리 서로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나는 사랑을 받기만 원해.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한쪽만의 사랑, 짝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3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서로 사랑해야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 3서를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그 장로 가이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가요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물론 헬라말로서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아마 이 가요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엄청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야 이름을 기쁨으로 하자 가요라고 하자 그렇게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도 요한도 이 가요를 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요를 보면은 자신도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죠. 요한과 가요 사이에 이런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 3서를 보면은 요한이 가요를 가르쳐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사랑한다는 단어를 세 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말을 보면은 그 헬라어에 보면은 에고 아가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는요 좀 특이합니다. 이 동사에서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 아가포라고 하는 마지막에 오메가 오는요 I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포 그러면 I love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장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 아가포 세 그러면 돼요. 아가포 세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에고라는 단어를 이건 사실 안 써도 돼요. 문장 가운데서는. 그런데 이 요한은 에고라는 단어를 써요. 에고 아가포 세, 에고 아가포 카이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강도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가요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에고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문장이 되는데 에고라는 말을 써가면서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이 가요 사이에는 아주 깊은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가요를 사랑하는 가요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사랑하는 보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가요에게 큰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가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잘되고라는 말, 이 헬라어에 보면은 유오두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그 동사 원형은 유오도라는 말이에요. 유오도라고 하는데 이게 두 단어가 붙어서 이 말이 된 거예요. 잘되다라고 하는 말이. 근데 유라고 하는 말은 이 좋다는 굿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도서라는 말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된다는 말에 이 그 단어를 풀이해 보면 좋은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번영한다, 성공한다, 잘 되어진다, 형통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가요를 축복하는데 기도하는데 기원하는데 범사가 정말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잘 가기를 바란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거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그 생명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생명력 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영혼의 생명력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가요가 믿음 생활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건강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잘 된 것처럼 육신의 상태도 좋아지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좋은 길로 가기를 바란다.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목회자와 그 교인들 사이에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참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 볼 때 감사가 나오고 또 그들 위해서 복을 기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대중과 교회는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며라.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 교인들을 이 다른 지역에 가서 바울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저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착해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착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네로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합니까? 그 네로 시절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노인 한 분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들, 맹수들 있는 곳에 던짐을 당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맹수에게 던져지기 전에 이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불로 지지고 쇠뭉치로 때려보시오. 사납고 힘센 맹수를 저에게 보내보시오. 내 뼈를 자르고 비틀고 으깨어보시오. 내 사지를 꺾고 내 몸을 부숴보시오. 악마같이 잔인한 고문으로 공격해보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이르게 할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사자에게 던짐을 당하는 그 아픈 그 핍박 속에서도 이런 훌륭한 글을 남기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갈 때에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그 공포를 이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에게 찢겨 죽은 많은 시신들을 볼 때에 그 얼굴에 웃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네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죽는 것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고 들려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네로가 더 무서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서로 사랑으로 끈끈하게 함께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환난을 주는 핍박하는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뿐 아니라 그 성도들 향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선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첫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밍웨이가 유명한 작가가 된 계기가 있다고 해요. 파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좋은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데 하루는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네가 할 일은 진실한 문장을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늘 좋은 글만 쓰고 싶은데 그 좋은 글이 뭐냐는 거예요. 진실한 문장을 쓰는 거다. 네, 그런 말이 번쩍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한 문장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훌륭한 작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작가는 아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해도 진실하게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목마른 한 아내가 있었대요. 그 남편의 사랑에 양이 안 차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을 하자마자 다짜고짜로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사랑 타령이야.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으로 사는 거지. 그랬대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걸터앉아가지고 당신 날 사랑해 안 사랑해 지금 말 안 하면 내가 뛰어내릴 거야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놀라가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사랑이 늘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알타가 이분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은 날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립서비스를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깊은 아내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에게 내가 죽더라도 당신 절대로 재혼하면 안 돼 약속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 재혼하게 되면 내가 밤마다 나타나 가지고 당신을 괴롭힐 거야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죽자마자 평소에 만나던 여자와 그냥 바로 잽싸게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인이 밤에 찾아오면 어떡할까 걱정은 했지만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꿈에서 죽은 아내가 손톱을 이렇게 길게 하고 머리를 길게 하고 나타났어요. 아 그래서 남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여보 왜 이제 와서 늦게 와서 했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손톱 길려고 머리 기르느라고 늦게 왔지 이놈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거짓으로 사랑하면 안 되죠. 사별 하지 말자 그 다음날 바로 세장가 가면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착하고 진실하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빛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로채자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또 특히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대사람과 교회 교인들처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안에 정말로 서로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